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교회 개혁 시대에도 존재했었고 청교도들 역시 이 주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저작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술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너는 포도주를 보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붉기 때문이다. 그것이 잔 중에서 그의 눈빛을 줄 때 그것이 매끄러움들 중에 내려간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술에 관해서 이 잠언은 아주 시각적인 표현으로 그 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말지어다 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보다라라는 히브리 말 이 단어는 이 동사는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쳐다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버린 그런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겨버린 미혹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시고 싶어서 강력하게 마음이 동요하고 그것에 이끌리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이 동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그 영롱한 빛깔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빛이 아름답고 강렬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매혹적인 음료로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한 모금 그것을 마시게 되면 순하고 부드럽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이것을 이렇게 미학적으로 잠언이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매혹시키는 포도주의 힘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이죠. 음료와 마찬가지로 포도주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가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포도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성경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포도주 또한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혹은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패턴입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보는 것에서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유혹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쳐다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도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람도 남보다 유달리 외모가 특출한 사람, 미남, 미녀들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외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몸매와 근육이 뛰어난 사람들 세상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각별히 주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잠언이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32절에 그것의 끝은 그것이 뱀처럼 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독사처럼 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치명적인 매력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것의 끝은 그것이 뱀처럼 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뱀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쏘인 것과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인간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 자, 여러분 독사에게 쏘이면 어떻게 되죠? 네, 골든 아워 안에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어떤 독사는 물리자마자 피부와 살과 근육이 괴사가 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이런 뱀도 있습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인랜드 타이판이라는 독사는 딱 한 번 물리는 양으로 약 100명이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한 병, 두 병 이렇게 마시게 되면 결국은 술로 인해서 모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술을 먹다가는 결국 어느 날 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예. 결국 술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단축되는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결국 파멸과 사망을 불러오는 원흉이 된다고 지혜의 잠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술에 취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33절을 보십시오. 너의 눈들이 창녀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패역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괴이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자로트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방 여인들, 창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방 여인을 종종 창녀로 묘사하는데 빈번히 사용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번역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데 술에 취한 자는 결국 창녀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술하면 따라오는 것이 뭐죠? 여자입니다. 물론 정숙한 여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직업적인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드는 일들은 타락한 밤문화 속에서 아주 익숙한 일반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술을 좋아하다 보면 음행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음행에 빠지는 죄, 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잠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령된 것, 타우프커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심술궂고 사악한 말, 그리고 아주 사악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술에 취하면 악한 말이 무차별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제어하지 못합니다. 행동 또한 과격해지고 추태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짐으로 인해서 거침없이 속에 있는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모든 비밀이 다 새어나오게 됩니다. 결국 술을 좋아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게 되어서 모든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결국 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잠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또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이 모두 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현행법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왜 이런 법들이 강화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술로 인한 범죄를 끊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바다의 한가운데 누운 자처럼 그리고 돛대의 꼭대기에 누운 자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처럼 그리고 돛대의 꼭대기에 누운 자처럼 만든다. 무엇이요? 술이. 술이 사람을 그렇게 위태로운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 바다 가운데에서 가운데, 벨레브라는 단어는 심장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다 한가운데 혹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돛대 위. 돛대 위의 공간이 넓은가요? 안 올라가 보셔서 모르십니까? 돛대 위, 위험천만한 장소. 네, 이거보다 더 좁은 공간일 겁니다. 맨정신으로 그곳에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바람이 막 불고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기 십상인 곳인데 술에 취해서 돛대 꼭대기에 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다음에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죽음과 매우 가까워지게 되는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에 자주 자기를 두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익사 사고가 나죠. 왜? 왜 빠져 죽나요? 술 먹고. 술 먹고 강에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를 당하죠. 술에 취해서 바다에 누워 있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바다에 들어가고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술에 취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바다 위에 누워있든지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사람 죽음과 아주 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죽기로 작정한 자처럼 술에 취하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듦으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잠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때렸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쳤다. 나는 알지 못했다. 어제 내가 깰까? 나는 다시 할 것이다. 나는 다시 그것을 찾을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술에 취하게 되면 얼마나 그 정신과 마음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지에 관해서 술을 잔뜩 먹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타를 당해도 두드려 맞는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심각하게 상하게 되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모르고 몸이 심각하게 상하게 되어도 감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겨울에 술 취하고 바닥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동사하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춥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방처럼 누워서 주무시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얼어 죽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디서 다친지도 모르는데 몸이 온통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일들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술은 음행을 부르고 술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키는, 성경은 술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겪게 되었으면서도 술이 깨고 나면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자들, 그들이 쉬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자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주변에 꼭 사고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후회한다고요. 아유,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술을 끊어야 될 텐데 끊든가요? 또 가서 언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다 잊어버리고 또 술을 먹는단 말입니다. 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을 한두 잔 마시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지만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마시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죠. 중독성. 결국 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아주 뭐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일어나면, 정신이 들면 또 그 다음날도 또 가서 술이 깨면 또 술을 찾는, 자, 이 지경이 이르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의 인생은 파멸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만 남아있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그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생애 속에 즐겁고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핑계로 뭘 하느냐? 술을 마십니다. 기쁨은 기뻐서 술을 마시고, 슬픔은 슬퍼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을 먹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고독해서 술을 먹고 뭐, 예, 모든 순간에 핑계를 대고 술을 먹고 술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멸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반대합니다. 칼빈의 시편 104편 15절을 주석한 논리를 잘 보면 이것은 카톨릭의 금욕주의, 극단적 금주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방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전적 타락과 무능으로 인한 불완전성이 한두 잔의 술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술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세상으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사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처럼 뭐 마취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팔다리를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될 때 어떡합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술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적으로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의 먹고 마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대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경건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일이 성도의 사명이라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면 우리는 각별히 이러한 문제, 이 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유혹의 거리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먹고 마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진력함으로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크고 작은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탁월한 가치를 소원하게 되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것들을 사랑할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사랑함으로 그 하위의 가치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 주시고 늘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